1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 10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이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달았습니다. 아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박수하고 오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첫 번째에서 네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짜라는 말이랍니다. 진짜. 두 번째로는 솔직히 말해서, 세 번째로는 인간적으로, 네 번째는 까놓고 말해서. 이런 표현들은 언제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말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좀 믿어달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 말씀들 자체가 이미 신뢰가 없는 사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사회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르르 보았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를 하고 있는지. 두 주 전에 기독신보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 합동체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신뢰하는가, 성도들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갔을 때에 단 32%가 아니라 단 3.2%의 목사들만이 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머지 97% 정도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요,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든 것에서 자신을 구별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나를 비추어 가면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곳에 내가 서 있으면은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저를 살펴볼 때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 섰을 때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은 얼마나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벨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면은 아벨의 죄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었는데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에녹과 대면해서 앉았을 때 에녹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을 했는데 너의 삶은 어떻게 되었느냐? 노아를 대면해서 앉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노아는 12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외롭고 고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어쩌면은 저를 바라보면서 너는 참 세속화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에녹 할아버지 당신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물들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에녹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가 살고 있는 때나 내가 살고 있는 때나 똑같다. 노아도 동일한 말씀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똑같이 죄악이 반영한 그러한 시대, 그러니 우리가 핑계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믿음의 표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준으로 제시를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할 때에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을 가리켜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속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믿음의 표준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교과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처럼, 아브라함처럼 해야 합니다. 그가 보여주는 믿음의 표준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의 길에 한 발자국 내디디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손에 뭔가 정확하게 쥐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할 때는, 물건을 살 때는 이것저것 다 따져보죠. 이사를 할 때에도 이 집이 무슨 방향인지, 가스가 잘 나오는지, 따뜻한지, 물이 잘 나오는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려주지도 아니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떠나라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모 친척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갈대 우르 그 지역을 떠나면은 아브라함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때가 씨족 사회였죠.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나와 더불어 성이 갖고 친척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지, 그 지역을 떠나버리면 시안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난다는 이건 대단한 결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내가 예수 믿다가 구원받은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와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죄악 가운데 편안하게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발자국 내디디는 것은 곧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 하나 정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미래가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세계에 발을 디디면은 나에게 부요함을 보장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나의 안전을 책임을 져주실 수 있습니까? 내 건강까지도 책임을 져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나 된 아브라함이요, 그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다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이 들고 위험한 외로운 그런 과정이지만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 붙들고 출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래에 유업으로 줄 땅, 이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장래에 유업으로 줄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 붙들고 나왔습니다. 장래 유업으로 줄 땅은 요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럼 가나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영적인 의미는 천국이죠. 그러니까 내가 장차 너에게 천국을 선물로 줄 테니까 너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떠나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일단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 뭔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천국, 그것 하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아브라함이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그가 편안하게 살고 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세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천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표준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항상 천국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장막에 살았다 그랬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고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또 텐트를 거두고 텐트를 치고 그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대한 성을 하나 준비해 놓으셨다. 천국을 말합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본향, 즉 천국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아브라함은 모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고독한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것이 기준이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도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들의 습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다른 것에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바라보죠. 오병 이어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오병,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아마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만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이 오병 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먹이신 기가 막힌 이 기적을 한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이야기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 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막 억지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면은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 다 공급을 해주시겠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흩으셨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왜 아프셨는가? 그 다음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을 건너가셨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막 뛰어다녔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물어보면서 강 건너편에 가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도 강을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서 환호를 하면서 막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 주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나를 찾아서 달려나온 것은, 나를 구하면서 그렇게 달려나온 것은 너희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그 오병 이어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전하시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고 먹어야, 이것을 받고 먹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기적, 오병 이어의 그 떡을 먹고 마셔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시간에 우리 피로를 채워주십시오. 그들의 눈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그게 있었습니다. 말씀은 빨리 전하시고 그 기적을 빨리 행해 주십시오. 말씀은 뒷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은 제자들에게 다 떠나가고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갈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여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기적을 바라는,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단에 들어가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의 수비를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분들이 이단임을 알면서도 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가. 서울에 아주 큰 교회,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죠. 그 교회 영상을 제자를 담당했던 어느 성도가 목사님과 더불어 해외 집회를 가면서 출국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창공을 날아가는데 갑자기 구름, 멀리 있는 구름들이 흩어지더니 다시 모이면서 K라고 하는, K라고 하는 글자를 만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그러니 이때 같이 가던 신도에게 저것 보라고. 저게 뭘까 했더니 옆에 있던 신도가 그럽니다. 저 K는 우리 목사님이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이죠. 자기 목사님. 그 이단으로 지킨 그 교회입니다. 그 성도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K자가 가슴 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체험이 더 성도의 마음을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요. 어머니 병환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지정을 해놓은 그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을 낫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죠.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그 단체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마른 하늘에, 맑은 하늘에 그것도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여기는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후에 그곳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쌍무지개가 그 속에 가슴 속에 꼭 남아있으니까 떠나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몸을 담고 있는 그 교수가 꿈에 자주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꿈속에 교수가 흰옷을 입고 나타나서 특별한 사항을 지시를 하는 체험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네가 이번 일을 맡아주어야 되겠다. 꼭 꿈속에 산신령처럼 흰옷을 입고 나타나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일을 하면은 일이 어김없이 너무너무 잘 풀렸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다 이단에서 나왔는데요. 나오기까지 그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기적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큰 표적과 기사, 표적과 이 기사는 거짓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체험하는 것, 신비한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된다면은 말씀은 뒷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한한 체험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한 체험들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아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을 하셨다. 그게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잘못된 길 접어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할 때에 그때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모함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사실은 여러분 은사주의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은사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복 이거 추구하는 교회는 반드시 잘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주의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주의입니다. 그럼 말씀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기에 기적을 주시는 것이지 불의 종이라든지 능력의 종 아닙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준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모자의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바바라 존슨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두었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연애에 빠져서 둘째 아들은 동성연애에 빠져서 가출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18살에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 바바라 존슨에게 닥쳐온 이 엄청난 일들은 그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들려왔던 한 말씀, 감사하면서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지만은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더는 비관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입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나온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가 감사할 제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는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 그것 붙들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은 없었지만은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감사 기도하면서 살고 있을 그때에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은 베트남전에서 전산 병사들의 가족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이 어둠에 빠져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세미나도 개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용기를 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출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복을 또한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기적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기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에는 함정이 많습니다. 이런 마귀를요,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마귀가 마귀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가장 하나님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갑니다.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나는 깊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이죠.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에게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루에 이 말씀 한번 펼쳐가지고 읽는 것이 힘들다면은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늘 천국에 대한 설레임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 하나면 충분한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말씀을 쫓아갈 때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꼭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하나밖에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23절 말씀에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있지만은 나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여러분,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있으면요, 나를 헐뜯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헐뜯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죠. 같이 막 싸우고 싶습니다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저 사람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바뀌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한 삶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의 시민은, 가슴 속에 천국을 품고 있는 천국의 시민은 그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천국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를 보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길 걸어가고 또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